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가는 주일 예배를 요즘 드리고 있는데 땅끝까지 가서라도 우리 찾아가는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그렇게 땅끝까지 가서 찾아가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어제부터 또 미리 가는 분은 또 그저께부터 고향을 방문을 했었는데 오늘 주일 낮 예배를 고향을 방문해서 여러 지방에서 형제님 또 함께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생각 참 감사하고 명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이 아니면은 차도 막히고 차편도 불편하고 이러면은 뭐 다음에 가고 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이 없잖아요. 명절은 올해 명절을 안 가면 못 가니까 그래서 행사매님들이 고향을 방문해서 가족들과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생각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서 명절이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유명한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영선수 생활을 했는데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 대회에 나갈 때마다 늘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해서 메달을 가지고 막 기쁘게 집으로 와서 어머니에게 자랑을 하면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나는 네가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도 대회 나가서 우승하는 것보다도 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늘 어머니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아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마 오늘 형제자매님들 고향을 방문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같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거고 아이고 나는 안 믿는다 하면서 뭐 그냥 안 보려고 하는데도 또 억지로 같이 보는 분도 있을 거고 한데 이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관심 없었고 구원을 받는데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오로지 수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수영선수가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아 그냥 작은 대회가 아니라 큰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면은 그때는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이제 성장하면서 실력도 일취월장 성장을 해서 가는 곳마다 대회 나가는 곳마다 우승을 하고 전국대회 가서도 우승을 하고 그 다음 국제대회 나가서도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고는 금메달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서 아 이번에는 어머니가 기뻐하겠지 싶어서 어머니 제가 이번에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래 축하한다. 그러나 이 엄마는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막 에이 자기가 기대했던 거 다르게 어머니가 막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축하한다는 말은 한마디 했지만은 또 어머니는 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고는 운동복을 챙겨서 수영복을 챙겨서 에이 그냥 수영이나 하러 가야겠다 하고 자기 동네에 있는 수영장을 간 거예요. 이제 그 수영장에 다이빙대도 있는데 다이빙을 하려고 다이빙대에 뭐 낮은 데가 있고 중간 높이가 있고 제일 높은 데가 있는데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밤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수영을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다이빙대에 올라가면은 수영 선수들이 딱 이렇게 팔을 벌리고 뛰어내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름달이었는데 이렇게 팔을 딱 벌리고 서니까 수영장 바다에 십자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엄마가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하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뛰쳐 나왔는데. 이렇게 딱 뛰어내리는 걸 보니까 십자가가 딱 그래. 에이 기분 나빠 하고는 안 뛰어내리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자세히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없는 거예요. 수영장 청소하느라고 물을 다 뺐는데 여러분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겠죠. 아들이 그때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우리 어머니가 늘 예수 믿으라 했는데 나 예수님 싫어하고 십자가 싫어했는데 야, 내 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죽었겠다. 그러면서 야, 어머니가 늘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거기서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는 그걸 발견하면서 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열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냥 열심히 자기 분야에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압니다. 자기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목표를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는 형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찾아가기 전에 아 의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잘 받아들일까? 의사라는 또 직책이 있으니까 또 어떤 마음일까? 찾아가서 이분하고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는데 이분이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집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꿈이 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의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의과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돼서 병원에서 의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이 의과대학에서 수련의를 거치고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문의가 되는 거는 의과대학교 교수들이 심사를 하는데 뭐 이게 그냥 학문으로 시험 봐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뇌물이나 뭐 인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많을 텐데 이 전문의가 되려고 교수의 추천이 있어야 되고 교수들의 어떤 그 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하려면은 교수님들에게 선물을 줘야 된대요. 그 뇌물성 선물이죠. 자기가 가난해가지고 자기 집은 가난해서 많은 걸 못 드렸대요. 보면. 그렇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최대한 준비를 한다고 해서 드렸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더래요. 보면은 왜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통과를 하고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씩 병원 밖에 창문 밖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 도로 건너편에는 카센터가 있는데 자동차를 수리하는 카센터가 있는데 자기가 문득 떨어지는 생각이 저 카센터에서 자동차를 고치는 저분하고 나하고 차이가 뭔가 이 의사로서 살아가는 삶에 회의가 온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차 고치고 돈 벌고 나는 사람 고치고 돈 벌고 어려서 꿈꾸었던 그 의사 생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자기가 가난하니까 자기 개인 병원을 개원하는 거는 꿈도 못 꾸고 월급쟁이 의사로 들어가 있는데 의사들 모아놓고 늘 병원장이 이 병원 수익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당시에 MRI 기계를 도입을 했는데 MRI 기계가 그 당시 웬만한 병원에는 없을 때고 그 MRI 기계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굉장히 비싼 기계였는데 그 기계를 사들여가지고 본전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들 많이 MRI를 찍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굳이 MRI를 찍지 않아도 될 환자까지도 MRI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고 유도를 해서 그 MRI를 찍도록 하고 빨리 그 MRI 그 기계를 도입한 그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꿈꿨던 의사가 아니고 하나의 영업사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카센터 주인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나. 물론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려서부터 꿈꾸던 그 위치에 갔지만은 정작 그 위치에 갔을 때 얻어지는 만족이나 얻어지는 즐거움이나 그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데 아직 도달이 안 된 사람은 거기에만 도달만 하면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도달한 사람은 거기서 만족이 안 오니까 이거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더 높은 위치에 가면은 만족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쫓아가지만 그 어디에도 이 세상에서는 참된 행복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참 단순한데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보면은 그럼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이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세탁기를 사면 세탁기 사용 설명서가 나오고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용 설명서를 안 본대요. 그러고는 AS나 전화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AS센터 가보면은 사용 설명서만 읽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거 안 읽어봐서 AS 전화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 인력이 너무 많이 허비가 되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아무리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줘도 안 읽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 하나 사면은 이렇게 코팅돼가지고 책받침처럼 코팅된 걸 하나 주지요. 하도 안 읽으니까 요거라도 읽어보라고. 거기에 기본 사용 설명이나 기본적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가정주부들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합니다. 하도 안 읽으니까 책도 안 읽는데 그 사용 설명서도 안 읽는 거예요. 아마 여기 남자분들은 맞아 우리 사람 뭐 읽어보도 안 하고 뭐 안 된다고 뭐 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남자들도 또 다를 바 없는 게 뭐냐면 아마 남자분들 가운데 자동차 사가지고 자동차 사용 설명서 꼼꼼하게 읽어보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몇백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거 읽는다고 누가 돈 줍니까? 예. 그거 읽는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걸 잘 읽어보고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차에 대해서 사용을 잘하면은 그 차를 타는 동안 사실 몇백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차를 굉장히 오래 좋은 차로 좋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탈 수 있는 게 사용 설명서인데 그 설명서를 읽질 않아요, 보면은. 대표적인 예로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한 10년 타고 자동차를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기껏 한 20만 키로를 뛰거나 뭐 30만 키로 뛰면은 아이고 자동차 오래돼서 폐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택시들은 보통 뭐 7, 80만을 뛰고 100만을 뛰고 그렇게 뛰어도 멀쩡하게 택시를 잘 끌고 다녀요. 그게 이제 관리하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사용 설명서만 읽어보면은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오래 좋은 성능으로 차를 탈 수 있는데 사용 설명서를 안 읽어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몰라가지고 엔진 오일이 떡이 되도록 안 가는 그런 운전자도 있긴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된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냉각수를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냉각수야 자동차 엔진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 온도에 열을 식혀주는 거니까 냉각수 아마 뚜껑 한 번도 안 열어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 냉각수에 그냥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물이 겨울이 되면 얼기 때문에 얼지 말라고 부동액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액이 수명이 있는 거예요. 이 부동액이 수명이 있는데 수명이 다하면은 이게 엔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엔진이 녹이 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를 사서 한 번도 그 엔진 오일은 갈지만은 부동액이 들어있는 냉각수는 갈질 않고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의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엔진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냉각수 오일을 갈아줘 부동액을 갈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보통 한 5만 키로에서 갈아줘야 되고 요즘 좀 좋은 차들은 좋은 부동을 한 10만 키로에서 갈아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5만 키로 타려면 몇 년 타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 모르고 잊어버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안 갈고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매뉴얼만 잘 읽으면은 알 수 있는 거,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겨울에 눈이 오는데 강남에 가서 차를 대나 눈이 오는데 눈이 많이 올 때는 이 자동차 앞에 윈도 브러쉬를 세워놓으면은 나중에 눈 치우기가 편해요. 보면은 눈이 많이 오네, 눈이 쌓이더라고. 그래서 윈도 브러쉬 세워놓으러 가야 되겠다고 가니까 옆에 있는 어떤 사역자님이 목사님 차는 윈도 브러쉬 세워지냐고. 이분이 윈도 브러쉬 세우는 걸 모르구나. 근데 보통 차들은 윈도 브러쉬 그냥 손으로 딱 들어가지고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손으로 세우면 이게 본네트에 걸려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안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차는 세워지냐는 거예요. 똑같은 차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이 매뉴얼을 안 읽어봤구나. 그러면 세워지지. 후배 사역자라서 제가 그러면 세워지지 안 세워지냐고. 어떻게 세워요? 시동을 끄고 이 윈도 브러쉬 레바를 위로 3초간 올리고 있으면 얘가 짱 하고 가운데로 올라와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들어도 이제 걸려서 안 올라오는데 이게 자동으로 올라와요.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윈도 브러쉬를 막 움직이는 상태에서 시동을 탁 끄면은 얘가 중간에 딱 쓰겠지 하고 했는데 막 움직일 때 탁 끄니까 얘가 또 쓰르륵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 차가 뭐 윈도 브러쉬가 안 세워지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매뉴얼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시동 끈 상태에서 윈도 브러쉬 레바를 1초, 2초, 3초 들고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샹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딱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이 매뉴얼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자기 원하는 걸 갖고 그래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무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자동차를 오래 좋은 성능으로 유지하고 쓰려면 엔진 오일만 갈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냉각수도 갈아줘야 되고 부동액에 들어있는 냉각수를 갈아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히 찰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있으니까, 영혼도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걸 채우는 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차 있다는 것이 너무 복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읽고 또 지금 목사가 됐지만은 지금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더불어 사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인 것이,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성경에서 잠언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고 했는데 참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참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가운데 그냥 얄팍한 그런 지혜 말고 거짓된 지혜 말고, 그 여러분,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 살게 만들어주고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럼 여러분, 지혜는 사람들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성경에 참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은 참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참 지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차면 찰수록 사람은 행복해지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것. 그럼 여러분, 자기 소욕을 쫓아간 삶의 대명사, 대표적인 인물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이 절구하는 것을 막지 아니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결과가 그렇고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잡아보지만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뭔가 잡았다 싶은데 막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달려가서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꿈을 이루었을 때는 잡은 것 같은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니까 또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잡은 뒤에는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모친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속을 많이 썩였대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네 데모하고 쫓겨 도망가고 잡혀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권이 바뀌면서 청와대에 대통령 대변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효자라서 주말마다 꼭 부모님을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늘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 찾아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가고 안 계시니까 모시러 일요일 저녁에 이제 교회를, 어머니 교회 와 있다는 거 아니까 교회로 이제 오는 거예요. 대통령 대변인이 되고 난 후 바쁘실 텐데도 그 어머니를 모시러 교회로 오셨는데, 그 이분이 대변인이 되시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사는 게 뭔지 하면서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대변인이 되는가 어디 가든지 간에 대접을 받는데요. 근데 그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다녔고 그 위치까지 갔지만 정작 마음에 찾아오는 만족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치, 경제, 뭐 교육 모든 분야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한 경제인이 유명한 증권사에 이사가 됐는데 자기 꿈을 이루었대요. 자기는 이렇게 금융권에 이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이사가 됐습니다. 이사가 되면은 달라지는 게 많대요. 개인 직무실이 주어지고 비서가 주어지고 개인 자가용이 주어지고 기사가 따르고 이사로 승진해서 뭐 일반 사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접을 받고 그 당시 금융계에 굉장히 잘 나가는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자기 원하는 꿈을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 왜 이분이 저 앞에 성경 표시 말씀 듣고 있냐면은 왜 상담을 받고 있냐면은 그게 마음의 만족을 못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사람들을 만나봤지만은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그 마음에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는 자주 매일같이 강남 가서 우리가 식탁에 앉으면서 우리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방송사님 늘 그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 공감하면서 야 정말 우리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 우리처럼 이렇게 복되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뭐 이런 음식도 먹고 저런 음식도 먹고 뭐가 맛있고 뭐 어디가 뭐 어디 무슨 음식이 맛있고 그 먹는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고 나가고 또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거기서 하나님이 온갖 참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냥 신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삶의 모든 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모든 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참된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마인드 강연을 쭉 해왔는데 야, 이 남녀노소 누구나 마인드 강연에 관심을 갖고 잘 들을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부분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야, 우리나라 사람 특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온갖 좋은 막 건강식품도 많고 온갖 좋은 약도 많은데 이 건강에 대한 거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잘 듣겠다 싶어서 최근에는 이 건강에 관련된 마인드 강연을 만들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모세혈관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 역시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지난번에 저희들 서북아시아 지역 일주일에 세 번씩 모임을 갔습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님 한국에 있는 국내 사역자님들 사모님들 다 같이 모이는데 한번 그 부분에 좀 PPT를 보여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 굉장히 잘 듣는 거예요. 특히 또 사모님들도 굉장히 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육신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서 또 부부 생활에 대한 부분이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의 일을 하면 참 행복하게 사는데,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 돌아와도 또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엊그저께인가 제가 제 아내하고 밤에 잠자리에 놓고, 야, 우리 오래 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둘이 만나면 웃을 일이 많아요. 보면은. 뭐 때문에 웃는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못 해주지만은, 부부가 살면서 서로 얼굴 붉히고 남남처럼 사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늘 웃고 행복하게 사는, 낮에 강남 가서 선교 일을 해도 즐겁고 집에 돌아와도 즐겁고, 웃을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웃고 즐겁게 살면 행복하게 살면 오래 사는 거 알죠? 그죠? 예. 그 비결은 다른 게 있는 게,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잘하는 거니까 신앙은 너무너무 쉬운 거죠. 때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면은, 여러분, 이 항공사에서 휠체어 서비스를 해줍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휠체어 서비스를 해주는데,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는 이런 장애자나 또 이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후진국에 가면은 거꾸로 휠체어나 이런 사람 제일 늦게 내리게 하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 휠체어 탈 사람을 제일 먼저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휠체어에 앉아만 있으면은 한 사람이 한 명씩 휠체어를 밀고 이 사람이 다 공항 통과해가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휠체어 서비스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노약자에게 필요합니까? 예, 약한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휠체어를 타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 믿는 신을 위해서 뭔가 잘 섬겨야 하고 잘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불교의 대표적으로 공을 들여야 되고 잘 섬겨야 돼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두 인물을 들어서 그걸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십자가형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큰 죄를 지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게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두 행악자, 두 강도,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나라 법에 십자가형을 처할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들, 뭐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들은 사형을 못 시키니까 형을 뭐 560년 형 뭐 이렇게 형을 때리죠. 큰 죄를 지으면 사형은 못 시키니까.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들은 교수형을 처하거나 또 아니면은 뭐 다른 몇몇 가지 전기나 약물이나 몇몇 가지 방법, 어쨌든 사형을 시킬 때 고통 없이 죽도록 사형을 시키는 게 사형 방법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을,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사형시키는 방법이 십자가형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다 해서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두 행악자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모든 대화가, 이 세 사람의 대화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비방하는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고, 또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면서 오히려 꾸짖고 있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예수님도 매달려가지고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대답해 주시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셋이서 하는 대화가 지금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생명이 붙어 있고 정신도 말짱하고, 보통 건강한 남자라면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6시간 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두 강도 똑같이 죄를 지은 자들이고 죄를 많이 지은 자인데,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자, 선하게 산 사람은 천국에 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죄를 많이 짓고 십자가에 지금 사형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은 천국을 갔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간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평소에 강도짓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강도짓 안 하고 교회 갔을까요? 강도짓 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십일조를 했을까요? 그래도 너는 강도질을 하면서 그래도 안식일은 지켰으니까, 예배는 드렸으니까, 그럼 넌 십일조를 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그간 무도한 강도들이었고 똑같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한 사람이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차이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교회도 또 열심히 다녀야 되는 줄 알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떤 깨달음을 갖느냐, 어떤 진리를 발견하느냐 따라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한편 강도가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근데 다른 한 강도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십자가의 강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아니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여러분, 이 강도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 이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이분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지만은 이분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 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런 이 이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승리를 이끈 맥아더 장군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막 근대화를 이루던 그 시점에 전쟁을 모든 게 파괴됐기 때문에 맥아더 장군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나라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영국의 종군 기자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길 바라네, 차라리 쓰레기 더미에서 꽃이 피는 걸 바라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상황은 그 당시 너무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이 단 50년 만에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룰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요즘 가을이 되니까 날씨가 너무 좋죠. 하늘은 높고 너무 청명한 그런 날씨인데 경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토요일만 되면은 늘 강남 순환대로를 타고 가서 사당에서 내려서 남부 순환대로를 타고 강남교회를 가는데, 그 사당역을 지날 때 보면은 토요일만 되면은 버스들이 쫙 서 있어요. 보면은 어제도 보니까 버스들이 또 유난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주말만 되면은 버스들이 많이 서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디 모이질 못하니까 이 버스를 타고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이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등산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산림이 우거져 있고 가는 곳마다 숲이 우거져 있는데 6.25 전쟁 이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 하면 여러분 나무가 부족해요. 전부 다 땔감으로 나무를 사용해서 그냥 벌거벗은 민둥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민둥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죠. 아니, 우리나라 산이 어디를 가지 다 푸른 산인데, 아니요, 어디 가든지 간에 전부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을 했습니다. 10주년, 20년, 10년, 20년 계획으로 이 조림 사업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고 묘목을 심고 아니면 씨앗을 뿌리는 거고, 육림 사업은 이 나무를 기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의 조림 사업과 육림 사업이 잘 하면서 푸른 산이 되어버렸어요. 어디를 가든지 푸른 산에 숲이 우거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나무 땔감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전쟁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었습니다. 홀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부자가 됐어요. 성경에 이 홀트가 사업을 하면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사업을 10에 1조만 드리다가 10에 2조를 드리고 10에 5조를 드리고 10에 10조를 드리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고 나서 큰 사업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 와서 보니까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미국에 입양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 실상을 보고, 근데 그 고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영적으로 이제 메말라 있다는 것도 보고,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요청했던 분이고,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도 그 선교사님들 여러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 선교 단체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교육을 받고 했던 이유도 이제 거기 있습니다. 고아들, 전쟁 고아들을 입양시키는 일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 다 입양을 시킬 수 있던 건 아니었겠죠. 전쟁 고아 가운데 이제 고아원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혼자 고아원에 있는데 이 두 형제는 그래도 형제간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고 지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꿈이 뭐냐면은 입양되는 게 꿈인 거예요. 부잣집에 입양되는 게 꿈인 거예요. 아이가 없는 집에 간혹 입양을 해 가는데, 이 아이들이 꿈이 고아원에서 부잣집에 입양되어 가는 게 꿈인데, 어느 날 어떤 부자가 입양을 하러 온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아이들은 세수를 하고 단장을 하고 다 자기들이 뽑혀가길 바라는 마음인데, 유일하게 자기가 뽑혀가기를 바라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두 형제의 형이었습니다. 형은 만약에 자기가 뽑혀가면은 동생을 혼자 두고 가야 되니까 나는 가면 안 된다. 내 동생이 뽑혀가면 몰라도. 그리고 유일하게 아이들 가운데 형은 부잣집에 입양되어 가기를 원치 않았는데, 또 어떻게 부자가 와서 아이들을 쭉 둘러보고 선택한 아이가 그 형인 거예요. 형은 울고불고 안 간다고 떼를 쓰지만 고아원에서는 한 명이라도 입양을 보내야 되니까 뭐 어린아이가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형이 부잣집에 입양되어서 갔는데, 가니까 고아원에서의 어떤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죠. 근데 밤마다 동생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차마 양부모님 앞에서 울지 못하고, 밤이 되면 동생이 그리워서 홀로 두고 온 동생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고아원에서. 난 이렇게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사는데 동생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밤마다 동생을 생각하고 울다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지금은 동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자. 그 내가 성공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내가 동생을 찾아서 동생을 호강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동생은 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형이 있을 때는 힘센 아이들이 괴롭혀도 형이 다 막아주고 했는데 형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고 형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 동생이 형을 찾으러 간다고 고아원을 뛰쳐나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고아원을 나와서 형 찾으러 나와가 어디 가서 형을 찾겠냐는 거예요. 그 길거리를 떠돌다가 깡패들한테 잡혀서 앵벌이 하는 거예요. 구두 닦고 껌 팔고 그냥 앵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잡히면 이제 못 빠져나오잖아요.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제 길거리 소년으로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그런 범죄자가 전과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형은 내가 출세해서 동생을 호강시켜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눈 안 팔고 공부를 해서 법대에 들어가게 되고 사법고시 패스를 하고 판사가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해서 동생을 찾아야 되겠다. 그 동생을 찾으러 갔는데 옛날 고아원이 있던 자리도 없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 고아원을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록에 동생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고아원에 계속 있었으면 이 아이가 고아원에 있다가 뭐 어디로 갔고 취직을 해서 어디로 가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 고아원을 나가서 어디로 가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얘가 어릴 때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아무 기록이 없고 동생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내가 성공해서 동생을 호강시켜줘야 되겠다는 그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뭐 동생을 찾을 수가 있어야죠. 늘 마음에서만 그리워하고 있는데 형이 판사로서 수많은 범죄자들 판결을 하다가 수년이 지나서 어느 날 우연히 자기가 맡은 사건에 전과가 있고 또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큰 죄를 지어서 법으로 이 사람은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재판하다가 이름이 동생 이름하고 같은 이름인데 뭐 세상에 이름 같은 사람 많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막상 재판장에서 딱 보니까 영락 없이 자기 동생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형이 동생을 그렇게 찾고 그리던 동생을 법정에서 만났는데 문제는 이 동생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법으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사형인 거예요. 형은 그 동생을 구해보려고 하지만 법으로는 대한민국 법으로는 동생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법대로 누가 봐도 이 동생은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으면서 사형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한다고 땅땅땅 판결을 내려주군. 형의 마음은 미어지는 거예요. 저 동생 그렇게 찾던 동생 어떻게 살릴 길이 없을까. 여러분 사형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수개월 있다가 사형 집행은 언제 될지 모르죠. 형은 이제 백방으로 이 동생을 살릴 길을 알아보고 있는데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 어느 날 동생은 모르죠. 이 판사가 누군지 특별 면회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면회를 신청하고는 단독으로 이 죄수와 둘이서 만나겠다. 그러고는 동생의 형이란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고, 동생은 알죠, 이 판사님이니까. 너 살고 싶으냐? 예, 판사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부터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럼 내가 너 살려주겠다. 동생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살려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딴 사람 아니고 판사가 살려준다고 하니까. 그러고는 네가 입고 있는 죄수복을 벗어라. 판사가 입고 있는 판사복을 벗어서 옷을 바꿔 입자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얼굴이 비슷하니까 네가 판사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가면 잘 모를 거다. 이 동생은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죠. 판사님이 왜 지금 판사복을 벗고 옷을 바꿔 입지 않은지. 그리고 편지를 하나 주면서, 편지를 주고 돈을 주면서 숨어 지내라. 그 대신에 이 편지는 절대 뜯어보지 말고 한 달 뒤에 뜯어봐라.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살려만 준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동생은 그 길로 형이 시키는 대로 빠져나와서 한 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그 판사님이 준 편지를 너무 뜯어보고, 영문을 모르고, 왜 나를 이렇게 구해주는 영문을 모르니까. 근데 판사님이 꼭 한 달 뒤에 뜯어보라고 했으니까 참고 참다가 드디어 한 달이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한 달이 지나서 그 편지를 탁 뜯어서 보는데, 사랑하는 동생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난 어려서 헤어진 너의 형이란다 하면서 구구절절히 쭉 사연이 적혀 있는데, 이 형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음아. 너는 형으로서, 내 이름으로서 대신 남은 삶을 보람되고 복되게 살라면서 형이 대신 죽어준다는 편지였습니다. 이 동생이 그 편지를 읽어서 안 돼 하면서, 자기 같은 죄인이 죽어야지, 죄 많은 내가 죽어야지 훌륭한 형이, 판사 형이 죽는다니 말이 안 돼요. 근데 이미 달려가서 형이 어떻게든 알아봤지만 이미 사형 집행이 되고 난 이후인 거예요. 판사 형은 이 동생이 언제 사형 집행이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절대 뜯어보지 말라고, 사형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뜯어보게 하려고 한 달 뒤에 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죄 없는 형이 진짜 개망나니로 살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동생은 나 같은 사람이 죽어야지 형이 왜 죽냐고. 그러나 이미 사형은 집행되고 말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안 하고 살았는데 동생만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팠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또 사형 판결을 받아 죽는다는 게 동생을 사랑하는 형의 마음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의, 동생을 사랑하는 형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죄 많은 우리는 강도짓하고 살아, 우리는 죽어서 마땅하지만은 이 죄 없이 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구나.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데 한편 강도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형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건 벌써 형님이 대신 죽었는데 그 편지를 보기 전까지는 몰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와 하나님의 편지, 이 성경을 보기 전에는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는지 몰랐죠, 보면은. 동생이 그 편지를 보면서 형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 많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염치 없는 말이죠. 평생을 죄짓고 강도짓하고 살아와놓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아니,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앞에 보면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쩌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내기로는 너 오늘 확실하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했을 때, 아, 예수님의 죽음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구나, 그걸 발견했을 때 너 확실하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도와 그 대화를 이루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었다는 이야기며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또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아니 그러면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으니까 더 죄를 안 짓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줬다는 사실을 믿고도 또 생활 속에 죄를 짓지 않느냐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서 세상 죄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동안의 죄를 세상 죄라고 하는데 인류가 사는 동안 첫 사람 아담 때부터 마지막 사람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짓는 죄,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짓는 죄가 세상 죄고 그 죄를 지고 가셨고 다 이루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럼 우리가 또 생활 속에 짓는 죄, 예,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평생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는 한번 처벌한 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해서 여러분 형이 동생 이름으로 사형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 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은 형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님으로서 자기는 죽고 형의 이름으로 대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니 우리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아래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늘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다 이루어진 곳이에요. 신앙을 어디서 출발하느냐 따라 달라집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디서 출발하느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100m 그 출발선에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면 안 돼. 정확하게 모든 선수들이 그 선에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손을 딱 짚어도 선 바로 직전에 손을 짚고 출발 준비를 하지 그 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출발선이 중요한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우사인 볼트였는데 이 선수하고 이 선수가 지금은 은퇴를 했죠. 은퇴를 했는데 아무리 은퇴해도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진 이 선수하고 지금 여러분 달리면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선수와 달리기를 해서 유일한 길은 뭐냐면 출발선을 달리하면 됩니다. 아이고 나는 할아버지라서 뭐 빨리 잘 걷지도 못하는데 예 우사인 볼트를 저 한 1km 뒤에서 뛰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설설 그냥 걸어가도 할아버지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어디서 출발하냐 달라지는데 사단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을 늘 부족하고 안 된데 아직도 연약하고 죄인이고 허물 많고 거기서 출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늘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고 주여 이 죄인 이 죄인 하는 게 출발선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너무 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선은 어디냐면은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선은 내가 죄를 삼받고 의인되고 죄가 다 씻어진 데서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뭘 도달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도달하기 위해서 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고 돼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돼 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다 온전하고 새로운 피조물은 다 신령한 거예요. 의인에서 출발해야 되고 이미 신령한 자라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넌 아직도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야. 교회 가서 죄 용서를 빌어야 돼. 그래서 교인도 주여 이 죄인, 집사도 장로도 주여 이 죄인,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목사도 주여 이 죄인,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전부 다 십자가 저 뒤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을 하며 다 이루어진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러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래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이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 죄가 다 사해지고 의롭게 된 데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기서 신앙이 출발되는 거고 또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내가 부족하고 육신적이고 연약한데 조금씩 조금 점점 신령한 자가 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한 자요 신령한 자인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가니까 허랑방탕하고 죄가 많다고 해서 가봤는데 아버지는 죄를 다 용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뭘 잘해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살림을 다 날려버렸는데 뭘 잘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면 우리는 이미 온전한 자요 이미 신령한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게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 잘못한 것만 용서하고 아들로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일 잘하고 제일 아버지 말 잘 들은 사람처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그게 우린 이미 온전한 자요 신령한 자인 거예요. 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아 이제 우리 죄만 다 사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신적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가장 신령한 자로 보면서 가장 신령한 자에게 해주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하십시오. 이미 의인된 데서 출발하고 이미 온전케 되고 이미 신령하게 된 데서 출발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해놓고 그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이르리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탕자를 위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일 잘하는 사람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나를 볼 때 형편없고 육신적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제일 신령한 자를 대접하듯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이것이 제일 신령하게 산 사람 제일 아버지를 잘한 사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 그거 믿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한 자요 신령한 자로서 그거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거, 우리 부족한 거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사는 거고 우리는 신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휠체어를 타는 것은 쉬운 게 의지하니까 쉬운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습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의롭게 된 거고 또 허물 많고 육신적인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신령한 자가 돼 있고 온전한 자가 돼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길 바라고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 의롭게 산 것이 내 의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신령하게 사신 것이 내 신령함이 되어서 내가 온전한 자요 신령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다 이뤄놨습니다. 십자가에서 신앙이 출발되면 의인이요 온전한 자요 신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준대 그걸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허물 우리 육신적인 것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담대하게 우리는 온전한 자요 신령한 자로 말할 수 있도록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 마음에서 십자가를 제하고 십자가에서 신앙이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뒤에서 출발하게 늘 부족하고 형편없고 허물 많은 자로 늘 거기서 도달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이미 의롭게 된 자요 이미 온전케 된 자요 이미 신령하게 된 자로서 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 또 멀리 가족들 친척들 방문 오가는 그런 길에도 하나님 안전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화목된 그 마음을 나누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만가지 복되게 또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